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수단의 군부가 오늘 총리 대행과 주요 각료를 체포하고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한편 수도 하르툼의 다리들을 봉쇄했습니다. 수단 정보통신부는 군부의 같은 행동을 군사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AP 통신은 하르툼과 쌍둥이 동시인 옴두르반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군부의 정권 장악 시도에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입수한 영상에는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가운데 진압군이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초류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시위대는 국민들이 훨씬 더 강하다,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번 군사 반란은 2년 전 장기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축출된 이후 민주적 전환기를 맞이했던 수단 정치의 중대한 후퇴라고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날 군부가 주도한 군사 반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제프리 펠트먼 동아프리카 특사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최우선 우려사안으로서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미국 이민 수속을 밟는 러시아인들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갈등 와중에 러시아가 자국 주재 미국 외교직원의 수출을 제한한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외교관들은 오랫동안 러시아 내 영사 업무 체계를 파괴해왔다며 정례적이고 기술적 절차여야 할 사안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현지 러시아 국적 또는 제3세계 직원을 유지하거나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러시아 정부의 결정은 영사 업무 제공하는 우리의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재 미국 영사관에 일하는 인력들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비자나 시민권자 관련 업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민 수속 절차 변경 방침이 이달부터 적용된다면서도 최상의 해결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의 거리, 항공기 운항 숫자, 신청자들의 편의, 러시아어 구사가 많은 외교 공간임을 고려해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르샤바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약 1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체포한 콜롬비아 최대 마약 거래 사범인 다이로 안토니오 우스가를 미국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우스가는 지난 수년간 미국 마약 단속국의 최우선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스가가 2003년부터 2014년 사이 적어도 73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들여왔다고 보고 500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데이고 몰라노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에 따라 우스가를 수도 보고타 내 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는 1991년부터 6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요 마약 사범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해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교정시설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는 콜롬비아 마약 거래 조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콜롬비아 군당국은 지난 23일 군용 헬기 22대와 특수부대원 500여 명을 동원해 열대우림의 은신에 있던 우스가에 대한 기습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관 한 명이 마약 조직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중국 북서부 간수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로 오늘 성내 모든 관광 명소를 폐쇄했습니다. 고대 비단길이 지나가는 주요 교통로인 간수성은 둔왕석굴 등 종교 사적지들을 주제로 한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35건의 신규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그중 4건이 간수성에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지역 감염 사례를 대체로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봉쇄와 격리, 바이러스 의무 진단 등 완전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코끼리가 최근 20년 사이에 그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동물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보호 활동과 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여는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1970년에서 90년 사이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밀렵이 성행했는데 이 코끼리 생태에 바람직하지 않은 진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등 여러 기관의 생물학자와 모잠비크 연구원이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그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사는 코끼리 800여 마리를 수년에 걸쳐서 관찰을 했는데요. 돌연변이처럼 여겼던 상아 없는 암컷 코끼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이 코끼리의 유전자 DNA 분석으로 그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모잠비크 내전 기간에 밀렵꾼들을 피해서 살 수 있었던 코끼리 대부분은 상아가 없거나 발달하지 않은 암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의 자손, 특히 암컷, 딸은 절반이 상아가 없었고요. 자손의 3분의 2가 암컷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상아를 발달시키는 유전자는 암수를 결정짓는 X염색체에 있는데 이 XX염색체 구조의 암컷은 X염색체 중 둘 중 하나라도 정상이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비정상의 X염색체를 가진 수컷은 유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현재 남은 코끼리의 암수 개체수 균형이 맞지 않은 이유로 분석을 했습니다. 땅을 파서 물을 찾고 열매나 나무의 껍질도 까고 다른 동물과 싸움에서 스스로 보호하는 무기로 쓰였던 상아가 없거나 그 기능을 잃은 코끼리들이 많아지면서 딱딱하고 거칠었던 이 코끼리들의 식단이 부드러운 풀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배설물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화는 보통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이런 진화는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코끼리가 상아를 포기하는 진화를 선택한 이유와 그 속도가 빨라진 원인을 우리 인간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나누는 헌혈을 500번이나 해서 명예로운 헌혈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적십자 헌혈센터를 찾아가 봤고요. 중서부 콜로라도주 모스키에 어린이들이 악어를 만져볼 수 있게 하는 악어 파충류 공원이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북부 지역으로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모든 지역으로 점점 확대됩니다. 또 함경도 북부 지역은 비 대신 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김영곤의 아침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영하 4도, 삼지안과 희해산 산지는 영하 3도, 중강이 2도, 강계 3도, 함흥 4도, 청진 4대고요. 평양이 7도, 개성 6도, 원산 장정 9도, 신의주 10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삼지안이 8도에 머물겠고, 계산 14도, 청진 17도, 신의주 18도, 평양 해주 19도로 낮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장전 함흥 20도, 원산 21도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이 끼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역시 오후에 먼바다 쪽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수단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과도정부를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군부는 총리와 몇몇 고위 관리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인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경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수단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고요?
네,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 부르하는 25일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된 연설에서 군부와 민간이 참여해온 주권위원회, 또 압달라 함독 총리가 이끄는 과도정부를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는 함독 총리와 고위 관리들을 체포했습니다.
예. 자, 함독 총리가 체포됐다. 이 소식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단의 정보부가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수단 정보부는 합동군에 체포된 함독 총리와 고위 관리들이 현재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구금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동군이 국영방송국을 급습해서 방송국 직원들을 구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영방송 측은 현재 정규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애국적인 전통 음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함독 총리 말고도 체포된 사람들이 있네요. 고위 관료들 몇 명이나 체포가 된 겁니까?
네, AP통신 보도를 보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함독 총리 외에 5명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현직 장관 2명의 총리 언론 보좌관과 주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주지사 등 각각 1명 등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권위원회는 수단 군부와 야권이 참여하는 공동통치기구입니다. 이 수단 정부는 쿠데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라고 이 군부가 함독 총리에게 요구했지만 그가 이 요구를 거부했고 시민들에게 혝명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수단 내 민주화 세력과 공산당도 시민들에게 항의 시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과도 정부가 해산이 되면요, 누가 통치를 하는 겁니까?
네, 군부 측은 오는 2023년에 예정대로 총선을 치를 예정이고 이 총선을 통해 완전한 민정이양이 될 때까지 별도로 정부를 구성해서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수단 내부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국제공항이 운항을 중단했고요. 인터넷 접속에 전반적으로 또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수도 하르툼에서 이 총리 체포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항의 시위를 하거나 이 바리케이드, 즉 장애물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르툼 거리에서 이 합동군과 친군부 민병대가 민간인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체포된 함독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과도정부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뒤에 들어선 일종의 과도정부입니다. 이 수단은 함독 총리 정부와 이 주권위원회 주도 아래 이 점점 정상국가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2023년 말이 총선거를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네. 자, 2년 전에 축출된 바시르 대통령, 장기 집권했던 철권 통치자였다. 이런 수식어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지난 1989년 쿠데타로 역시 정권을 잡은 군인 출신입니다. 이후에 의회를 해산하는 강권 통치를 이어왔는데요. 이 재임 기간 내내 퇴진 요구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1년에 이 중동 일대에서 민주화 요구가 본물이 터졌던 이 아랍의 봄 당시에 이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이 시위가 수그러들자 이걸 없던 일로 하고 계속 권좌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이 됐지만 군부하고 과도정부 사이가 또 원만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졌었죠.
그렇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 민정 이양 그리고 바시르 전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이 ICC 이첩 문제를 두고 군부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에도 한번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요.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 바시르 전 대통령을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21세기 최대 범죄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다르푸르 학살과 관련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바시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르푸르 학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짚어볼까요?
네, 정부가 지원하는 이슬람 민병대가 이 주요 도시인 다르푸르에서 살인이나 고문, 약탈, 성폭행 등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2003년께부터 수년 동안 사망자만 30만 명 이상, 그리고 난민 200만여 명을 포함해서 막대한 피해가 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그 사건에 왜 이 바시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네, 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지원한 책임이 바시르 전 대통령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 수단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 동쪽, 북동쪽에 있어서 이 중동의 이슬람 세력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이슬람 민병대가 아프리카 토착민 중심의 이 수단 해방군과 오랫동안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시르 전 대통령의 기반이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이고요. 그는 집권당 국민회의 내부에 이슬람 운동이라는 계파를 중심으로 정권을 유지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수단 쿠데타 소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같이 볼까요?
먼저 미국 쪽 반응을 보면요.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이집트와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을 담당하는 이 제프리 펠트만 특사가 이 쿠데타 소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펠트만 특사는 군부의 정권 장악이 이 수단의 헌법 선포를 방해하고 미국의 원조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외 또 유엔과 영국, EU 그리고 아랍연맹 등도 이 쿠데타를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함독 총리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은 수단에 손을 내밀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지우는 등 수단 민주화를 지원해왔는데요. 최근에도 펠트만 특사가 수단을 찾아서 원조 문제 등을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로 갑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많은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내 미국 비자 발급 업무가 문제가 됐군요.
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를 자국 안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안에서 미국 입국에 꼭 필요한 입국 사증, 즉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 설명을 보면요. 인접한 나라인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라고 미국 국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예, 바르샤바까지는 꽤 거리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요?
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현지 대사관 직용을 금지하자 이미 지난 5월에 러시아 내 이 비자 업무를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집 없는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겁니다.
네네. 집 없는 국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미국 영사관이 없거나 이 정치적 또 보안 문제 탓에 이 영사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를 뜻합니다.
예.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집 없는 국가로 지정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러시아까지 이제 합해서 모두 10개 나라가 됐습니다. 러시아 외에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예멘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의 반응 어떻습니까?
역시 크게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칼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SNS에 미국 외교관들이 장기간 러시아 주재 영사 체제를 파괴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통상적인 기술적인 절차를 진짜 지옥으로 만들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참 미국과 러시아가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도 뭐 별로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미국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고요. 또 러시아와 미국이 상대방 외교관을 서로 맞추방하면서 두 나라 사이가 더 악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이 비우호적 행위를 한 국가의 러시아 주재 대사관이 러시아인을 현지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또 미국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AFP 통신 보도를 보면은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런 러시아 정부 조처 탓에 정상적인 영사 엄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경고를 했다고요?
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 이 NCSC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가 이 첨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지역 정부가 중국과 협력하는 것의 위험성을 최근 경고했습니다.
네, 이 첨단 기술 분야라고 해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겁니까?
네, NCSC 측이 대략 5가지 분야를 들었는데요. AI, 즉 인공지능, 또 양자 컴퓨터, 생명과학,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체제 등이었습니다.
네, 21세기 들어서 정말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들인데 왜 이런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이 협력 과정을 통해서 관련 기술이 중국 정부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 장차 중국의 해당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게 되면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다섯 가지 첨단 분야에서 미국이 절대 중국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이 마이클 올랜도 NCSC 국장 대행은 해당 분야에서 절대적 지배력을 잃으면 이 국제적인 슈퍼파워인 미국의 지위가 잠식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런 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입수하려고 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킹이나 여러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 다른 나라의 첨단 기술을 많이 빼내가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NCSC 고위 관리들은 이 중국이 이런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거나 투자, 합작, 기업 인수, 그리고 협력 등을 통해서도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랜도 NCSC 국장 대행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미국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고 투자라든지 뭐 협력이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방법도 사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이나 연구기관들 그리고 지역정부들이 이런 활동의 위험성을 모를 수 있다고 NCSC 관리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또 이 민간기관이라도 중국 기관들은 법으로 입수한 정보나 기술을 반드시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라면서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가진 기술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중국과의 어떤 협력관계를 모두 단절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잘 관리하고 보안조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NCSC 측이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의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설명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민간 기업과 대학들은 여전히 이 중국 전문가나 학생 그리고 투자를 끌어들이기를 원한다고 올랜도 국장 대행은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안 통과를 위해 법안 통과 핵심 인사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예산 수준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당내 합의가 머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해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 주말에도 의원들과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조 맨친 의원을 델라웨어 자택으로 초청해 사회복지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며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안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맨친 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겁니다.
네. 자, 이날 회동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습니까?
이 백악관의 성명에서 세 사람이 더 나은 재건 계획과 관련해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협상에 주력해온 다양한 구성원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더 나은 재건 계획이 바로 사회복지법안이죠?
예, 이 공식적인 명칭이 더 나은 재건 계획이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인적 인프라 법안 또는 사회복지 법안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인적 인프라 법안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노약자와 장애인, 지원시설, 또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공공보육 지원, 그리고 지역 전문대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최상위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예, 친환경 에너지를 제외하면 주로 복지에 관한 사안들이고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규모도 너무 크고 내용도 진보적인 의제들이란 건데요.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다가 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원의 의석수는 민주공화 비율이 딱 50대 50이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법안에 전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원 지지하고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면 공화당의 지지가 없어도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 맨친 의원과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의원 두 명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법안 규모가 너무 커서 결국에 국가 부채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친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인데요. 이 지역은 미국 내 최대 석탄 또 가스 생산지이다 보니까 인적 인프라 법안이 투입되는 이 청정 에너지 사업에 반대하는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자, 이런 반대 끝에 결국에 그 법안의 규모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민주당 지도부는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담을 열었고요. 이 과정에서 예산 규모를 절반가량으로 줄인 2조 달러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뭐,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법안의 세부 내용도 조정되는데요.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무상교육은 폐기되고 노동자를 위해 유급휴가나 뭐 또 노인들을 위한 보험인 메디케어의 치과 적용 확대 등의 항목은 축소되거나 시행이 연기됩니다.
예. 자, 규모를 대폭 줄였으니까요. 이제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법안이 2조 달러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24일 CNN 방송에 출연해 법안의 90%의 동의에 작성 중이라며 최종 세부 내용 몇 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새로 조정된 법안을 25일에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내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펠로시 의장은 인터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유럽으로 떠날 때까지 타결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은 법안 규모가 당초보다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미국 가정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해온 어떤 것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도 이번 주 하원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인프라 법안은 철도나 교량 등 이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인프라 법안은 현재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현재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사회복지 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1조 2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인프라 법안이 모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바이든 대통령, 이 인프라 계획이 투입되는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예, 이른바 부자 증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6%로 올리고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인데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2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 사회복지법안의 세금 인상 계획은 극히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유동자산과 관련해 실현하지 않은 자본 이득에 매기는 세금 될 것이라며 이런 세금 집행은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제닌 옐런 그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높은 물가 인상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고요?
예, 옐런 재무장관이 2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9월 말로 5.4%에 달한 인플레이션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2%대로 언제쯤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 옐런 장관은 내년 하반기에는 그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계속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옐런 장관은 이미 일어난 상황으로 인해 내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중반에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재무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뭐 최근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이 서머스 장관은, 이 전 장관은 기록적인 노동력 부족에 20%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 또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원유 가격,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 등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을 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이런 주장에 반박하면서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옐런 장관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요?
옐런 장관은 미국이 오랫동안 겪은 것에 비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데는 동의한다며 이는 분명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 상승률 수치가 이미 최고점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사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 공급망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 병목 현상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선 옐런 장관이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예, 옐런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고 미국인이 일터로 다시 복귀하면 공급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기업들이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해 안전상의 우려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코로나 사태 진전과 함께 노동시장이 개선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이나 방금 언급한 우리 공급망 병목 현상과 관련해서 다른 경제 당국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22일 국제결제은행 컨퍼런스에서 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공급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파월 의장은 이 인플레이션을 경제 회복 과정에 있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면 우리의 수단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시작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파월 의장은 이르면 11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아직 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주 미국 인구조사국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자, 지난 2020년도 학교 등록 학생 수는 2019년에 비해서 3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 좀 볼까요? 300만 명이나요? 등록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룹은 어느 연령대입니까?
예, 정식 학교 입학 전인 프리스쿨 학생 그리고 대학생 그룹에서 등록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제일 아래쪽 그리고 제일 위쪽의 등급에서 학생 등록이 줄었다는 거네요.
예.
먼저 어린 연령대부터 내용을 볼까요?
네, 유치원에 해당하는 킨더에 입학하기 전에 아동이 다니는 곳이죠. 이 어린이집 개념의 프리스쿨이 있는데요. 이 프리스쿨 등록 학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자, 프리스쿨 다니는 연령은 만 3세에서 4세인데요. 지난해 해당 연령의 아동 가운데 프리스쿨에 등록한 아동은 이 40%에 불과한 약 320만 명이었습니다. 자, 이 연령대 아동의 학교 등록 비율이 50% 미만대로 떨어진 건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학생 등록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를 봐야겠죠?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3세와 6세 아동 가운데 특히 조금 더 어린 3세 아이들의 미등록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인구조사국은 3세 아동 약 385만 명 가운데 70%가 넘는 270만 명이 그리고 4세 아동은 약 406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00만 명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초등학교 이상 학생의 등록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초등학교 이상 학생의 등록 수는 3, 4세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5세부터 17세 학생의 연령별 학교 미등록 비율은 대부분 10%를 넘지 않았는데요. 자, 이 연령대 미등록 학생 수는 답해서 약 250만 명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 이 기관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팬데믹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보면 3세에서 4세 아동 가운데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아동은 약 370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에 미등록 학생이 100만 명가량 더 늘었습니다. 또 2019년도엔 5세에서 17세 학생 가운데 180만 명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어린 아동들의 미취학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난 뒤에도 그 영향이 아동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경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런 부분은 아동 발달 경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한 번 기회를 잃으면 다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제 대학생의 경우를 좀 보죠.
예, 2020년 10월 현재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는 약 1,764만 명인데요. 자,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조사국은 특히 2년제 대학에는 374만 명의 학생이 등록됐다며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뭐 저연령 학생에게 미칠 부작용, 그러니까 뭐 발달 과정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의 제니퍼 스틸 교육학과 교수는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간 대학생 등록 수가 줄어든 건 백신 개발 전으로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틸 교수는 이어 이 백신이 보급돼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진 이후 올해에는 이 대학에 다시 학생들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발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의 버지니아 폭스 공화당 소속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교육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혼란에 빠뜨린 건 분명하다며 이게 이제 단기적인 문제인지 장기적인 추세로 갈 건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경우가 됐든지 가족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교육 환경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신드렐라의 라벤더 블루로 잠시 쉬어갑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같은 물질이나 시간 혹은 사랑을 줄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자기 몸에 흐르는 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에서 진행하는 헌혈을 통해서인데요. 헌혈로 모인 피는 수술 중인 환자나 큰 사고로 죽어가는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미국 적십자사는 비축한 혈액의 양이 크게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 사태로 피가 마르고 있는 미국 적십자. 미국 적십자의 워싱턴 DC 헌혈센터. 새하얀 건물에 빨간색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마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건물 안에는 편안하게 앉아 헌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퇴근 후 집이 아닌 헌혈센터를 찾은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My mother is a nurse and she gives blood pretty regularly and she's talking about it.
헌혈 중인 앤디 씨는 어머니가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시고 또 몇 주 전에 헌혈에 관해 이야기하셔서 본인도 인터넷에 검색해 봤다고 했는데요. 오늘 일이 그렇게 바쁘지 않고 해서 헌혈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헌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미 남부 테네시주 멤피스에 사는 숀 브래넌 씨는 무려 30년 넘게 헌혈을 꾸준히 하면서 명예로운 헌혈자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It started when back in the 1990s a coworker was heading out at lunchtime and we were just talking.
브래넌 씨는 헌혈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90년대부터라고 했는데요.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 자리에서 그 동료가 헌혈하러 갈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때까지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봤던 터라 동료에게 헌혈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봤고 일주일 뒤에 예약을 잡고 헌혈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헌혈을 한 이후 너무나 뿌듯한 기분이 들어서 다음 예약을 또 잡았고 그렇게 30년을 하다 보니 500번째 헌혈하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주는 미국인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현재 미국의 혈액은행들은 특정 혈액형의 경우 비축량이 많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적십자에 따르면 지난 8월 헌혈자의 수가 10%나 줄었다고 하네요.
We are at the lowest levels of inventory for this time of year since 2015.
바이아 라스키 미국 적십자사 의학 담당 국장은 현재 혈액 비축량이 지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혈액 비축량은 5일 분량이 이상적이지만 일부 혈액형의 경우 비축량이 하루 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적십자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각종 방역 조처가 해제된 이후에 헌혈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했는데요. 장기간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그간 하지 못한 활동을 하느라 헌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방역 조처들 역시 또 다른 난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You know, we collect at high schools, colleges, sporting events, businesses.
라스키 국장은 보통 고등학교나 대학교, 스포츠 경기, 상점 같은 곳에 찾아서 헌혈 운동을 벌이는데 공공장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처의 변화는 헌혈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미국 내 병원의 약 40%의 혈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비축량 부족은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o for me, I've worked here at Carter Blood Care for 13 years, and in that
비영리 헌혈 단체 카터 블러드 케어의 베로니카 무어 씨는 이 단체에서 13년간 일하면서 혈액이 필요한 병원들과 직접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았던 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십자를 비롯한 헌혈 단체들은 국민들이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We do an arm scrub, quick pinch for that needle stick, and then it's about 5 to 8 minutes that you're actually giving blood.
적십자 헌혈 센터의 조디 시디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주사바늘이 한 번 찌른 후 5분에서 8분 동안만 앉아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후 간식을 받으면 헌혈 과정이 모두 끝난다며 헌혈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십자 측은 미국인들이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다시 헌혈에도 동참하길 바란다며 적십자 역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혈액을 병원에 공급하기 위해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콜로라도주의 악어 농장. 미국 중서부에 있는 콜로라도주는 스키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로키 산맥이 관통하고 또 겨울철 내내 눈이 쌓이는 추운 날씨는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타기에 딱인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고 유명한 스키장들이 콜로라도주에 자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콜로라도주 중남부 지역에 가면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악어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악어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콜로라도 악어 파충류 공원이 있기 때문이죠.
I've been around alligators most of my life and I've been around caiman.
다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악어와 지냈다고 말하는 제이 영 씨는 콜로라도 악어 공원의 공동 소유자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악어 키우는 걸 도왔다고 했습니다. 제이 씨 부모님은 지난 1977년 콜로라도주 모스키에 물고기 양식장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콜로라도주의 겨울은 춥기로 유명하지만 온천이 나오는 핫스프링스 인근에 있는 모스키 지역은 1년 내내 물고기 양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We're the oldest tilapia farm in North and South America. Our business is raising fish.
제이 씨 아버지 어윈 영 씨는 자신이 세운 양식장은 북미와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틸라피아 양식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틸라피아는 민물고기의 일종인데요. 어윈 씨는 물고기를 키우면서 따뜻한 물을 활용해 양식장 일대에 정글을 조성했고 악어를 구해와 정글에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 씨 부부는 지난 1987년 플로리다에서 100마리의 새끼 악어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We use the dead fish to feed the alligators. We use the fish waste to grow the plants.
아들 제이 씨는 죽은 물고기는 악어의 먹이로 주고 물고기 양식에 쓰인 물은 식물을 키우는 데 주고 식물들은 거북이와 이구아나 등 초식 동물들의 먹이로 주는 등 정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재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간 악어 공원은 결국 유기된 파충류들이 와서 지내는 피난처가 되기도 했는데요.
We currently have about 250 alligators here. We have over 100 turtles.
현재 공원에 있는 악어만 약 250마리에 달하고 100마리가 넘는 거북이와 또 100마리의 뱀과 도마뱀, 그 외 500마리에 달하는 외래종 동물들이 공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이 씨는 무엇보다 악어 공원의 가장 큰 임무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요.
For one, to teach people about the dangers of owning certain reptiles.
일부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위험이 따른다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충류가 애완동물 가게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이 씨는 방문객들에게 악어와 맞닥뜨리게 됐을 때 대처하는 법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요. 제이 씨는 악어가 공격하는 일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이 콜로라도 악어 공원에는 유명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했던 악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악어를 비롯한 각종 파충류의 낙원이 된 콜로라도 악어공원은 매년 3만 5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콜로라도의 명소가 됐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문법 용어로 불가산 명사라고도 하는 셀 수 없는 명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ost nouns in English can be counted.
영어에서 대부분의 명사는 셀 수 있습니다.
Think of the noun shirt, as in
I bought a shirt.
If you have more than one shirt, you just add s to make it plural.
I bought 10 shirts.
명사 shirt를 생각해 보죠. I bought a shirt. 나는 윗도리 하나를 샀습니다. 만약 shirt 하나를 산 게 아니면 shirt 뒤에 s를 붙여서 여러 개 복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bought 10 shirts. 나는 윗옷 10개 샀습니다.
But a shirt is part of a larger category. Clothing.
그러나 shirt는 더 큰 범주 의류의 일부입니다.
You can say
I bought 3 shirts.
But you cannot say
I bought 3 clothings.
I bought 3 shirts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I bought 3 clothing 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Clothing is a non-count noun.
의류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You cannot use a, an, or a number before a non-count noun.
A나 an은 숫자를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Grammatically, a non-count noun is always singular, even if it refers to multiple items, like furniture, luggage, or equipment.
문법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입니다. Furniture, 가구, luggage, gym, equipment, 장비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는 보통 무리나 덩어리 혹은 집단적인 명사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너무 작거나 추상적이어서 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food, 음식, money, 돈, homework, 숙제 등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Homework is a non-count noun in English.
영어에서 숙제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It would sound strange to say
I had 3 homeworks.
You could say
I had a lot of homework.
You could also say
I had 3 homework assignments.
숙제가 3개 있다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 숙제가 많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세 개의 숙제 과제가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ount assignments, but you cannot count homework.
Assignments, 과제는 셀 수 있지만 homework, 숙제는 셀 수 없습니다.
Non-count nouns often refer to groups of similar objects.
셀 수 없는 명사는 대개 비슷한 물건들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가리킵니다.
Furniture, for example, is a non-count noun.
가구가 셀 수 없는 명사의 예입니다.
Furniture is a collection of similar countable items like chairs, sofas, tables, shelves, beds, and so on.
가구는 비슷한 아이템인 셀 수 있는 의자, 소파, 테이블, 선반, 침대 등의 모음입니다.
Abstract words are non-count.
추상적인 단어들도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Abstractions are usually things that you cannot see. They only exist in the mind.
추상적인 명사들은 보통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For example, love, hate, information, news, peace, music, and art.
예를 들면 사랑, 증오, 정보, 뉴스, 평화, 음악, 예술 등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A나 AN과 같은 부정관사를 두지 않습니다. 몇 개를 가리키는 숫자도 쓸 수 없습니다. 뒤에 여러 개를 말하는 S도 붙이지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